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살을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장란영입니다.
네, 란영 씨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이 됐어요. 바쁘시죠? 지난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네. 지난주에는 주말에 대학 시절 친구들을 만나서 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연말이면 만남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네.
네, 란영 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무역 마찰과 달리 홍콩 문제를 협상할 수 없는 주권 안보 문제로 보고 있어 양측 대치가 날카로울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인권법 등 홍콩 관련법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홍콩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인권 자치 상황을 평가해 이회에 보고하고 미국이 홍콩에 제공하는 무역 투자 분야의 혜택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가 바로 인권과 민주화인데요. 중국 정부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네, 이 법안에는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홍콩인이 정치 시위에 참가해 처벌된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미국 비자 발급 때 참작해 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이 홍콩에 최루탄, 고무탄 등 시위 진압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죠.
네, 중국 외교부는 외신에서 법안 서명 소식이 나온 지 1시간 40여 분 만인 28일 오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면 중국도 대응책을 취할 것이며 그 후과는 모두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 한스컴 스미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각각 베이징과 홍콩에서 불러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 어떤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늘 미국과 같은 해외 세력의 검은 손이 작용한 것이라고 비난 성명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 내 아동 이민자 수감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의 인권 제항은 미국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권 모범의 역할을 할 자격이 없으며 미국 정치의 허위와 냉혹함이 현재 인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고 하죠?
네, 홍콩 시위대와 민주 진영에서는 홍콩 인권법 통과에 환호했습니다. 2014년 직선제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홍콩 시민의 인내와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홍콩 인권법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미국과 홍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홍콩 인권법 통과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홍콩 시위의 결과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비밀 강제 수용소의 운영 지침이 담긴 중국 공산당의 기밀 문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간 유엔과 서방 국가 언론들은 2017년부터 자치구 내 위구르족 1,100만여 명 중 약 100만 명이 재판 없이 강제 수용소에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위구르족 대다수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데 이들이 이슬람 신앙과 위구르어 사용을 포기하도록 중국 정부로부터 강요받고 중국어와 사회주의 사상, 유교 문화를 배우는 세뇌 교육이 자행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네, 수용소에서 구타나 고문, 강간이 자행된다는 위구르족 난민들의 폭로도 그 이전에 쭉 있어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오히려 위구르인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선전을 해왔죠.
네, 중국 정부는 줄곧 수용소와 관련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직업, 언어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 시설이라며 시설 내 훈련생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기밀문서는 이런 해명과 상반됩니다. 영국 가디언은 공개된 기밀문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소수민족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가장 거대한 시설이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기밀문서에는 수용소 내부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하죠.
네, 중국 공산당의 2급 기밀문서 6건에 따르면 자치구 공안 당국은 수용소 내에 어떤 사각지대도 없도록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점심시간 식당에 선 줄까지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소와 복도, 건물 내에 다수의 잠금 시설을 설치했고 건물 한 곳마다 울타리를 치고 벽을 둘러야 한다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수용소 탈출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용소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이 수용소는 교화, 다시 말해서 세뇌 교육과 직업 훈련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1단계 수용소에서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어와 유교 문화를 배우는 세뇌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잘 수행한 수감자는 3에서 6개월간 직업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노역을 하는 2단계 수용소로 이감되는 방식입니다. 수용소가 어디든 수감자는 늘 같은 자리에서 먹고 자고 배우고 일하는 로봇 같은 일상을 반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럼 수감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공안 당국은 수감 기간은 기본적으로 무한정이며 이른 시간에 교화된 수감자라도 바로 석방해서는 안 되고 최소 1년은 수감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물론 이런 폭로에 대해 부정하겠지만 이 문서의 내용으로부터 보면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과 기업 비밀의 보호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2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4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출판물이나 예술작품, 과학연구, 상표와 같은 창작물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인데요.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업비밀 보호는 미국 측의 무역협상 핵심 요구사항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무역협상 핵심 요구사항으로 중국 측의 지식재산권 탈취 및 기술 강제 이전 등을 금지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중국은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를 줄이는 한편 지식재산권 도난 피해자 배상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에 비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국의 유명한 온라인 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중국은 탁구와 다이빙, 육상과 같은 여러 체육 종목에서 최고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러나 유독 축구에서만은 특히 남자 축구에서는 늘 기대를 저버리곤 하는데요. 중국은 왜 축구가 안 될까요? 중국의 축구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중국인들에 의해서 축구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중국인들은 축구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부끄럽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요. 요즘 물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인들 대부분은 중국 축구하면 돈은 많은데 정말 못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특히 축구 팬들은 정말 열심히 응원하지만 경기 성적은 늘 축구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그렇다면 중국의 축구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나 축구 팬들이 지적하는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축구팀 내부의 부패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축구를 좋아해서 이번 정권에서도 축구 종목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기업들의 후원도 엄청나지만 실제로 훈련에 돈을 쓰지 않고 지원금 대부분을 관리자나 감독이 중간에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팀의 어떤 기술적이나 이런 전반적인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관련자들만 배를 불린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 종목의 특성으로 볼 때 중국이 잘하는 운동 분야인 육상, 탁구,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실력을 늘릴 수 있고 경기에서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축구, 농구나 럭비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공을 빼앗아야 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모두 선수들끼리 몸을 부대끼면서 뒤엉켜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끼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물리적 거리를 두기를 좋아했던 중국인들의 전통적 정서와 맞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공산주의가 들어선 뭐 현대 중국은 좀 다르지만 중국은 전통적으로 뭐 서로 양보하고 거리를 두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정서들이 좀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급경제 방식으로 살아왔으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지만 서양은 생계를 위해 서로 협력해 사냥에 나서야 했다면서 서양이 중국보다 단체 활동 경험이 많은 점도 중국이 단체 운동인 축구를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일리가 있는 좀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감독을 너무 자주 교체하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모셨으면 성적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해야 할 텐데요. 성적이 나지 않으면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새로운 감독을 교체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라도 선수들과 적응할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몇 번의 경기를 치르고는 교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감독과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좀 성급한 것이 문제이군요.
네, 이런 빈번한 감독 교체는 선수들이 감독과 코치의 지도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라 밀루티노비치 감독은 스페인과 같은 서구 나라들의 축구는 오랜 기간 동안 발전되어서 기술력도 좋지만 동양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천재적인 선수도 없고 기술력도 여전히 부족해서 별로 특색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서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고 해도 월급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선수들에 비하면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도로 기량이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선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중국 축구가 부진한 이유가 축구 팬들의 지나친 기대감 때문이라 이런 주장도 있죠.
네, 사실 중국의 축구 팬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축구 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 팬들 중에는 일하는 시간 빼고 오로지 축구 경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죠. 그들은 정말 중국 축구 때문에 울고 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는 횟수가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울기만 하면 좋은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선수들이 탄 버스나 심지어 훈련소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팬들도 있다고 하니 선수들이 큰 부담을 느낄만 하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축구가 잘 안 되는 객관적인 원인만 따져봤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이 자기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월급은 많으니 사치하고 안락한 생활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중국 누리꾼들이 외국 선수들의 그을린 피부, 탄탄한 복근과 중국 선수들의 하얀 피부, 뱃살 사진을 비교하면서 연봉 1억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닭백숙 같다면서 저런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국의 기업들에서 세계 명문 축구 구단을 사들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명문구단인 AC 밀란은 최근 중국계 투자기구인 로소네리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룩스에 최종 매각되었고 AC 밀란이 경쟁 대상인 인터밀란도 2017년에 중국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수닝그룹이 사들였습니다. 이외에도 스페인, 영국 등의 유명한 구단들도 중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중국의 큰 손들이 왜 축구 구단을 구매하는 것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이들은 단순히 구단만 매입하고 지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의 유명한 선수들을 국내 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영입하여 자국 리그 시장의 수준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뿐 아니라 유명한 감독들도 영입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바르셀로나 등 팀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수백억 대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사실 90년대 중반에 중국 프로축구 갑리그에서 뛰던 연변 조선족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은 바로 한국에서 영입한 최은택 감독이었는데요. 최 감독은 자신감 없고 해이한 지방의 작은 팀의 선수들을 정신상태를 묶어세우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면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팀으로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정신력과 기량을 갈고 닦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중국팀의 좋은 조건에서도 성적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중국 축구계의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중국어 한마디. 오늘은 중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축구 경기하면 월드컵 경기가 떠오르죠.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世界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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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축구라는 단어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축구 足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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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단어였습니다. 世界杯
世界杯
足球
足球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곡으로 조션이 부른 愿得一人心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再见!
再见!